믿는 이의 양심. 부흥보 제18기. 믿는 이의 영이 거듭난 후에 그의 양심은 다시 살아났으며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양심을 깨끗이 씻어 그의 양심은 정결케 되었으며 가장 예리한 느낌을 갖게 되어 성령의 뜻에 따라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 안에서의 성령이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은 양심이 하는 일과 서로 관련되고 서로 연결됩니다. 믿는 이가 만일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곧 거룩하게 되고자 하고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길 원하며 완전히 성령에 따라 행하려 한다면 그는 양심의 음성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이 마땅히 얻어야 할 지위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위치에 떨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양심을 처리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은 진실로 영적인 표시입니다. 만일 육체에 속한 성도가 철저하게 양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갈 방도가 없습니다. 설사 다른 사람과 그 자신이 모두 영에 속했다고 여길지라도 그의 영적인 것에는 기초가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은 성도의 품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만일 양심의 음성에 따라 이러한 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 위에 아무리 많은 영적인 이상을 쌓을지라도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양심의 일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께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거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진보하였을 때 양심이 증언하는 것은 성령이 증언하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완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에는 양심의 예리함이 날로 더 깊어져 성령이 바라는 음성과 잘 협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도 양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의 양심이 틀렸다면 어떻게 했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반드시 틀린 것입니다. 만일 양심이 이미 우리를 정죄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양심을 가리거나 달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보다 크실진데 어찌 우리를 더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양심이 책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우리는 응당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이 만일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면 마땅히 멈추어야 하며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응당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며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참으로 가장 애석한 일은 오늘날 어떤 믿는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책망이 있자마자 그는 즉시 양심을 달래고 타협하며 양심에 거듭 책망하는 음성을 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는 이는 항상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는 양심에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유를 들어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의 의도는 만일 말을 해서 이치가 통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것이며 양심 또한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양심이 직감처럼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양심은 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며 무릇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모두 정죄합니다. 양심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여 말할 뿐 이유는 상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직감 중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지 어떤 이유나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가 직감의 감동을 따르지 않을 그때에 양심도 정죄를 나타냅니다.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비록 생각은 만족해 할 수 있지만 양심을 만족시키는 데는 충분치 않습니다. 물은 양심이 정죄한 것이 아직 제해지지 않았다면 양심은 결코 어떤 종류의 설명을 듣는다고 하여도 정죄를 그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양심은 옳고 그름을 증언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의 영적인 생명이 자랄 때 옳고 그름의 증거뿐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인지를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많은 일에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지만 하나님께로서 온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믿는 이가 주동하여 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심은 이를 정죄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믿는 이가 많은 다른 일들로 양심을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는 한 면에서 양심의 소리에 순복하려 하지 않고 양심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려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면으로는 양심의 정죄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아름다운 일로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는 좋은 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채 그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과 똑같이 좋으며 아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범위도 더 넓고 이익도 더 많으며 영향도 더 클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일이 정말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도 영적인 유용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름이 얼마나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번제가 얼마나 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영안의 계시로 마땅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이 아주 좋고 소와 양이 아주 살쪘고 금과 은이 매우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일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한다 해도 양심의 소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이하게도 양심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뿐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스스로 속이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려 한다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면의 책망을 피하지 마십시오. 또한 마땅히 주의하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영을 따라 행하려 한다면 겸손이 낮아져서 양심의 정정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는 이는 죄를 대충 자복해서는 안 되고 나의 잘못된 점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명확지 않게 죄를 자백하는 것은 결코 양심으로 완전하게 일할 기회를 갖게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이는 마땅히 성령으로 하여금 양심을 통해 그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믿는 이는 겸손히 안정하고 순종하여 그의 양심이 그의 낱낱의 죄를 책망하게 하며 그를 정죄하게 해야 합니다. 믿는 이는 양심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위배되는 모든 것을 제해버리고자 해야 합니다. 당신은 감히 양심이 당신의 생명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양심이 당신의 일생의 일을 말하도록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모든 생활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것인지 당신의 양심이 당신 앞에 펼쳐놓기를 원합니까? 또한 당신은 양심이 당신의 모든 죄를 해부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습니까? 당신이 만일 감히 할 수 없고 원치도 않으며 마음속에 주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 중에 아직도 많은 것이 정죄되어야 하고 십자가에 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복종하지 않았고 완전히 영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 사이에는 아직 완전한 교통이 없고 가로막힌 일이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께 나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막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양심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그 계시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이 완전한지,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는지, 성심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순복하기를 원하고 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뜻이 도대체 진실인지 거짓인지 완전히 부족한지를 시험할 때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에 대해 아직도 다툼이 있고 아직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영성은 아마도 거의 전부가 거짓일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완전히 양심에 따라서 행할 수 없다면 이것은 그가 완전히 영에 따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요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면 망상의 영이 그를 인도하지 않는 한 실제의 영은 자주 그에게 양심의 말을 듣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가 만일 자기를 살필 때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의 빛비춤 가운데 심판받음으로 회개하고서 철저히 처리받지 않았다면 그의 영적인 생명에는 결코 참된 진보가 없습니다. 믿는 이의 헌신과 사역은 그가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는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책망에 순복하는지를 봄으로써 그 참됨과 거짓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이는 이렇게 양심으로 일하게 한 후에는 거기서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의 죄가 처리되면 다른 죄도 마땅히 처리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장차 모든 죄도 처리받아 깨끗하게 됩니다. 만일 믿는 이가 충심으로 그의 죄악을 처리하고 충심으로 양심을 좇아 행한다면 하늘의 빛이 그 안에서 더욱 나타나게 되어 이전에 미처 주의하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성령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져서 그것은 읽을 수 있고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믿는 이는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청결인지, 무엇이 정직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분명치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직감에 의해 큰 도움을 받게 되면 양심의 예리함이 증가되어 성령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양심이 책망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 저는 순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마땅히 새롭게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삼아 가르침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전심으로 양심을 따른다면 성령 또한 반드시 앞서서 도우실 것입니다. 양심은 본래 믿는 이의 영의 창문이어서 하늘의 빛이 이곳으로 비쳐 들어와 믿는 이의 영과 온 존재를 빛으로 충만케 합니다. 믿는 이의 전 존재와 영은 또한 이곳으로부터 하늘의 빛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악할 때마다 또한 성도의 품격에 맞지 않을 때마다 하늘의 빛이 양심을 비추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며 우리가 실패한 죄를 책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으로 일하게 하고 그것에 순복하며 그 책망한 것을 제거한다면 그 다음에 하늘의 빛은 더 분명히 비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제거하지도 않는다면 죄의 흔적은 여전히 있게 되고 양심은 더럽혀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빛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가 하나하나 더해지고 흔적이 하나하나 쌓이면 이 창문은 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져서 빛이 비쳐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고 믿는 이는 멋대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조금도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결국 양심은 압제를 받고 직감은 죄악으로 둔해지게 됩니다. 믿는 이가 영에 속할수록 그의 양심도 더욱 예민해집니다. 결코 죄를 자복하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믿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양심이 둔하고 느낌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영성이 타락할 것입니다. 위대한 지식, 노고를 기울인 일, 감정의 흥분, 의지의 견고함 등이 모두 양심의 예민함을 대신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그 양심을 주의하지 않고 도리어 생각과 감정의 진보를 추구한다면 그는 영적인 노정에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감각은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예리함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양심에게 일할 여지를 제공한다면 그의 창문은 한 차례 한 차례 빛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양심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거나 혹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유나 다른 일로 양심에 요구하는 말을 대체한다면 양심은 말하고 또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양심은 열 번까지 말한 후에는 다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갈수록 낮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 소리도 바라지 않게 됩니다. 믿는 이가 한번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의 영의 생명은 한번 손상을 입습니다. 만일 여러 번 이렇게 영의 생명으로 상처를 입게 한다면 믿는 이는 오래지 않아 절대적으로 육체에 속한 위치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전에 죄를 미워하고 승리를 흠모하던 마음이 지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양심의 책망에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을 따라서 행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